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3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쌍천동 본당 보좌 류화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광주 쌍천동 성당 보좌 류화백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가득하셨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실제 살과 피를 거론하며 본인들이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며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살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벌써 선종 16주기를 맞이했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눔을 위한 공익 광고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영상에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나오며 밥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사하며 번 4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할머니, 근속 30년 기념으로 자신의 월급을 기부했던 장교, 자신은 줄 것이 없다며 자신의 신체와 유산을 기증한 할머니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육성으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멘트가 들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밥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 밥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추기경님의 말씀은 1989년 세계 성체대회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밥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밥은 우리 삶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밥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내어주려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밥이 되어 성체로 오셨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밥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추기경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밥을 먹으면서 다른 이에게 밥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밥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석 신부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 특히 베르나르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은총 자체이신 구세주를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모 마리아의 청으로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또한 은총의 중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의 무정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를 닮아 굳은 믿음과 깊은 겸손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갈피. 며칠 전 받은 선물 포장을 벗기다 빵봉지 매듭에 있을 법한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책상에 두기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필통에 넣어두자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막연히 별다른 생각 없이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탁자는 소파 옆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나는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철끈으로 책에 갈피를 꽂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다. 얼른 책을 다시 펼쳐 읽으려던 찰나 글은 눈에 더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기 전 임시로 만들어둔 갈고리 모양의 갈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철끈으로 된 갈피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외부의 물리적 힘이 없이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 것만 같은 기분. 언제든 필요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이곳에 있을게요 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든든하게 갈피가 꽂혀있다. 나는 철근을 보며 사람들에게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나를 찾는 날이면 머리를 싸맬 이유도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밤, 떠오른 날을 금방이고 찾아 몇 번이고 더 곱씹었으면 했다. 책장에 꽂아준 책처럼 언제든 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어느 때고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안온해지는 마음. 그렇게 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말레베베 여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 가톨릭 성가집에도 담겨있는 야곱 아르카델 대작곡의 아베마리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접근된 그런 곡이었죠. 가톨릭 성가에 있는 곡 야곱 아르카델 드작곡의 성모송 아베마리아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거룩하시도다 후반부 부분이죠. 베네딕투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작품으로 34번 소개해드립니다.
줄리? 와.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처음 대중 앞에 서명, 앞으로의 교황적 방향을 암시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출신 로버트 프레보스토 추기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한 뒤 열린 콘클라베에서 새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미국과 페루 이중 국적자입니다. 페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한 그는 첫 미국 출신 교황이라는 점 외에도 남미와의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교황 이름입니다. 그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는 19세기 말 노동자 권리와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 교황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카톨릭 사회교리에 대한 그의 관심을 상징하며 교회가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수의 소속 토마스 리스 신부는 이름 선택만으로도 그의 사회적 관심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죄송합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탈리아어와 짧은 스페인어 인사를 통해 세계 신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는 교황청의 전통을 따르면서 자신이 봉사했던 페루 지역 사회를 향한 애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첫 발언은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이었으며 전 세계 분쟁을 염두에 둔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평화는 무장하지 않는 평화이며 무장을 풀게 하는 평화라고 말하며 겸손하고 끈기 있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복장 선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시 당시 화려함을 배제한 간소한 복장을 택했지만 레오 14세는 전통적인 붉은 망토를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통과 품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연설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축복을 인용해 전임자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레오 14세는 사회, 정의, 평화와 전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황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자산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본 지출을 기존 예측보다 늘릴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락슨 총리는 비즈니스 뉴질랜드 연설에서 보건, 교육, 국방, 교통 부분에 주로 배분될 총 68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감분을 반영한 순자본 허용 한도는 기존 36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반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운영 예산은 절반으로 줄여 13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운영 예산 삭감이 재정 책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지출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흑자 복귀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보건, 교육, 국방, 법질서, 교통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올해 예산에는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인베스트 엔젯 기관에도 자금이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도 강조하며 이번 예산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인당 우주 분야에 약 11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00달러, 영국의 20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6년 만에 발표된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7개국 중 5개국이 정부 지원 측면에 앞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6개의 우주 발사장을 개발 중인 반면 뉴질랜드는 마이히아의 하나의 발사장만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의 추가 발사장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한국도 뉴질랜드보다 더 높은 1인당 지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는 정부 지출을 1달러 11센트로 잘못 표기했으며 실제 수치는 11달러 6센트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우주 및 첨단 항공산업의 연간 매출은 최근 5년간 50% 증가해 약 25억 뉴질랜드 달러에 도달했으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보조금 확대나 세금 혜택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을 더 원하고 있으며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우주 산업이 상업 중심이며 대부분 자국 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엔젯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크 존슨은 모기지 보유자들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총 22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존슨은 최근 발간한 에코펄스에서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의 대부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재조정함에 따라 6개월 후에는 평균 지불 금리가 약 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존슨은 언급했습니다. 비엔젯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중앙은행의 공식 기준 금리가 3차례 더 0.25% 인하돼 8월까지 최저치인 2.7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가 이루어지면 단기 모기지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6개월 및 1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4.7에서 5.0% 범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년 이상의 장기의 경우 하락폭이 적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존슨은 말했습니다. 모기지 전략의 올바른 선택은 궁극적으로 개별 대출자의 재정적 필요와 확실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견해와 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허가된 신규 주택의 평균 예상 건축비는 작년 2분기 이후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 통계청의 건축 허가 수치를 최근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신규 주택의 예상 건축비 평균은 2024년 2분기 46만 6,084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3개 분기마다 조금씩 하락해 올해 1분기에는 44만 6,31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9개월 동안 4.2%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반드시 자재 및 인건비 등의 건축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에 민감한 민감한 시장에서 건축업자와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약간 더 저렴한 설계와 사양을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건축비가 하락한 곳은 은퇴자 마을 단위였습니다. 평균 예상 건축비는 2024년 2분기에 55만 1,909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1분기에 39만 6,033달러로 하락해 28.2%가 감소했습니다. 평방미터당 평균 예상 건축비는 4,160달러에서 3,209달러로 22.9% 감소해 은퇴자 부분에서 보다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부적절한 설치를 인정하며 약 5만 달러 상당의 과속 벌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큐뮤 지역의 16번 국도에서 속도 제한이 시속 80km에서 50km로 줄어드는 지점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규정상 속도 제한이 변경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 200m 떨어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불과 178m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발부된 약 650건의 벌금 통지서가 현재 재검토되고 있으며 해당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도로안전 전문가 클라이브 매슈 윌슨 씨는 이번 사건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스스로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벌금 자체는 법적으로 발부된 것이지만 규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벌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국가 및 종교기관 보호시설에서 학대를 겪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제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50년 이후 약 20만 명 이상이 국가 또는 신앙기반기관의 보호 아래에서 학대 또는 방임당했다는 보호시설 내 학대 왕립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총 138가지 공관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는 기존의 제도를 통합한 공정한 단일 보상 체계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관련 조치가 지연돼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토퍼 락슨 총리는 기존 제도의 개선을 위해 3,2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새로운 보상 체계를 내년 중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리는 종교기관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평균 보상금은 약 18,000달러로 호주나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는 보상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맷 서비스는 북섬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풍과 천둥 번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지역에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호우 경보가 내려졌으며 80mm에서 많게는 150mm에 이르는 강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침수, 국지적 홍수, 산사태 등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한 뇌우주의보도 함께 발효되며 강풍주의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됩니다. 오클랜드 지역 주민들은 굵은 빗줄기와 강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클랜드와 그레이트 베리어 아일랜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호우주의보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스트 베이 오브 플랜티와 타이라위티 북부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통가리로 마운트 타라니키, 와이카토, 코로만델 반도 그리고 남섬 일부 지역도 경보 또는 주의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웰링턴과 크라이처치는 경보 대상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맑아질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강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잦아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케이샤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숙순 내오신부입니다. 아기는 태어나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숨결과 체온 그리고 익숙한 심장소리는 아기에게 세상이 안전하다는 첫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출산 직후부터 시작되는 엄마와 아기의 교감은 아기의 정서 발달과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엄마와 아기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감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연주의 출산의 과정은 애착 형성의 자연스러운 시작점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주의 출산 전문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 원장님과 함께 자연주의 출산을 통한 안정적 애착 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이성원이 부릅니다. 섬집 아기. 엄마와 아기 사이에 맺어지는 깊고 안정적인 애착은 아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양분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한동 원장님과 함께 자연주의 출산을 통한 안정적 애착 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뭐 사실 출연은 두 번째이시긴 한데 네.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시면 네. 될까요?
저는 지금 산부인과 그 자연주의 출산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는데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입니다.
네, 자연주의 출산 하면 야, 뭐 우리가 다 하는 게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인위적인 개입이 그때 나오셔서 의사의 개입이 좀 많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주의라는 말 표현이 도리어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실 네. 그때 얘기하셨긴 했는데 네. 오늘 얘기는 조금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연주의 출산으로 봤을 때 그 애착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와 이렇게 본딩이라고 그래서 네. 낳자마자 이렇게 가슴에 안고 또 아빠도 그걸 함께 경험하는 이 출산이 어떤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산모라면 아기랑 아빠랑 헤어지지 않고 생애 첫 삶을 시작하는 이게 사실은 자연주의 출산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애착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영어로는 이제 어태치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의미가 되게 많은데요. 뭐 기계가 기계끼리 물려도 어태치먼트 이제 직접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 애착은 그 스킨 투 스킨 컨택을 더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 나오자마자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좀 뭐 접촉이라는 말보다는 그건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자마자 갑작스럽게 분리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품 안에서 첫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주의 출산의 목적이죠.
일단은 자연주의 하게 된다면 이제 불교 보통 얘기하고 있는 재앙절개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긴 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그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네. 두려움이
맞습니다.
있고 그것이 예측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건강한 출산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애착 형성이라는 이유도 건강한 출산을 해야 엄마가 어떤 얼마나 진통을 했든지 간에 남은 체력으로 아기와 그 다음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즐겁게.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다가 자연주의 출산의 그 정의는 아니에요. 제왕절개를 하든 뭘 하든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필요하면 제왕절개 출산도 하고 의료개입도 하는 거죠.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제왕절개 출산을 하든 뭐 하든 엄마가 회복하고 아기가 건강하면 바로 애착을 형성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엄마와 아기의 회복에 또 그 출산으로 인한 말씀하신 대로 그 진통과 힘든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뭐 애써서 뭐 산에도 가고 네네. 마라톤도 뛰고 뭐 극한적인 운동도 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다 성취감과 자신감, 그렇죠.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아기한테는 그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엄마와 아빠가 아기한테 있어서는 뭔가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존재가 성취감과 기쁨을 그 힘들지만 느낀 상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스킨 투 스킨 컨택으로 시작한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아기한테 전달되는 과정은 아기는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신뢰감으로 받아들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신뢰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아기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감이. 그게 우리가 가장 심리적으로 중요한
네네.
자존감이라는 거죠.
네네.
셀프 에스팀.
네네.
그 자존감과 이런 이 형성하는 이 과정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다 뭐 사실 저번에도 말씀하셨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먼저 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 된다고 일단은 그때도 얘기하셨고 사실 이제 그런 준비 그런 교육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 출산을 하든 뭐라든 우리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의료적 서비스 또 어떤 산업이 발달된 이런 의료의 어떤 환경 내에서만 이 출산이 다루어지면 이게 되게 루틴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의리 아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료적 중심의 출산 문화에서는 엄마가 이 개인적인 자기 주체성이나 자기들의 몸의 특성이나 그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정적 환경이나 문화적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출산이 아마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만 잘 도와주고 그런 환경만 잘 갖춰진다면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당신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확신을
그렇죠.
심어주는 교육과 이 지혜 출산에 이런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하나의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의료진들의 몫이다.
그렇죠.
그러니 미리미리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당신과 소통하고 당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남편, 아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두렵지만 한 발 두 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연주의 출산의 어떤 더 안정적인 엄마가 얻어지는 엄마가 지지받는 것이 먼저죠.
네네. 네,
이런 신뢰감을 쌓는 출산을 해주었을 때 엄마가 지지받고 그거를 극복을 한 다음에 뭐 되게 힘들잖아요. 진통 과정과. 그런데 그 힘든 며칠씩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을 넘어서 출산을 딱 하고 아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 아빠가 그 옆에서 정말 수고했다고 눈물을 흘려주고 전우애를 느낄 때 이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저희들은 이걸 엑스타시 황홀감 옥시토신 세례거든요. 그게 이런 상황을 아기하고 함께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의료적 처치에 의한 분만적 시술적 상황이냐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내 주체성이 결여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엄마한테 있어서 이 출산의 의미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마가 이 출산을 어떻게 느꼈느냐가 그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해서 느꼈던 건데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고통이란 두려움이나 안 그러면 이제 편의성에 따라서 그걸 엎어버려 가지고 도리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불구하고도 없는 것처럼 그 대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거든요. 뭐 당연한 출산이 행위인데 불구하고도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너 원래 너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가 꼭 도와줘야 돼.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그 인지를 시켜줘가지고 이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의료인들이 그렇게 인지를 시키지는 않고요.
네, 저희들은 아니,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주변 환경 자체가 그
문화가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을 충분히 자체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 의료적 이런 개입 이게 필요한 의료적 개입이 적시에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소통하는 환경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네네.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되게 편한 왜냐하면 저희들 책임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결국은 출산해서 이렇게 몸이 잘못돼서 뭐 회복을 늦어지는 것 그거보다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죠. 아기 잘못될까 봐 엄마 잘못될까 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제왕절개인데 네. 제왕절개는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에요. 그게 아기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시술이고 그런 시술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 상과학적 발달이 우리나라에 잘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나타난 나라 지표로 봤을 때 모성 사망, 신생아 사망 다 줄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거를 그럼 잘했을 때 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건강한 상태에서 그럼 뭘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게 저희 자연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더 이제 담을 수 있는 네. 이제 단계인데 그 메시지가 좀 아쉽다라는
그거 하나를 이제 애착이라고 저희는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건 한번 이제부터 이제 그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있죠. 그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의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순서라고 네.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진통 과정에서 제일 많이 힘든 것은 이제 엄마가 잘 못 먹고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산정 관리 동안에는 출산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네. 상과적 문제고. 그러니까 저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아기 위치도 문제가 없는 사람, 태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36주면 결론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거기 임신 중독증이나 뭐 임신성 당뇨 같은 그런 영향을 조절하는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엄마 스스로 몸으로 자기의 건강 상태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진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 진통을 기다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37주에서 42주 사이에 그걸 만삭이라고 이미 상과학에서 정의가 돼 있고 네. 그 사이에서 진통이 오도록 잘 관리해 주는 환경적 정서적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은 저희가 조산사들 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직원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출산을 돕는 둘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을 서포트하죠. 이거는 의료적인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진통하면 이제 되게 집에서 진통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진통하고 나서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오면 이제 아기 태아 심박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주의에서는 움직이면서 프리스탠딩을 해요. 완전히 수술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쪽보다는 자연출산을 일단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식 의식을 시키지 않고 일단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진행을 사람마다 각기 달리 대처를 하는 거죠. 준비해온 대로. 예. 그러다가 이제 혹시 위험이 처해지면 제왕절개가 가거나 필요하면 무통분만도 하고 필요하면 촉진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의료개입이 자연출산 준비를 한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을 잘 안 하세요. 일단 어쨌든 저희들이 의사들이 수영장 안전요원처럼 지켜보다가 문제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입을 좀 덜 하고 빼고만 하는 거죠. 이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출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마지막 순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정말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짧은 순간이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진통 전체 기간으로 보면 이 기간은 아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기간은 사람들이 흔히 진통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초반에는 견딜만 할 수 있고 어떤 엄마들은 통증으로 느끼 않아요 초반에 마지막에만 힘든 거예요 골반이 열리고 골반 저근이 나오면서 항문 쪽으로 밀어내는 근데 이런 어떤 세세한 것들을 다 느끼고 싶어서 무통만 안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느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막바지에 너무 힘든데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 기분 좋듯이
뭐 쾌감이라고 하면 쾌감이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옥시토신이라든지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심박 이상에 땀 흘리는 이런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 넘어가잖아요. 그때 아기가 쑥 나오고 나서 이걸 가슴에 딱 안겨주는 이 순간이 굉장히 애착 형성에 중요하고 이 스킨 투 스킨 컨택을 둘이 건강한 거를 그 배 위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특별히 더 배우거든요. 조산사와 저희들이 한 팀이 돼서 신생아 심폐소생술은 10분 동안 저희들이 엄마 배 위에서 처치를 합니다. 필요하면 산소공급도 하고 필요하면 더 필요하면 더 아주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99% 아기가 건강해요. 가장 기본적인 처치만 해주면. 왜냐하면 산전에서 이미 걸러지고 진통관리 중에 걸러지니까. 그런 애들이 엄마 품에서 첫 생애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착 형성에 저희들이 자연출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잠깐 뭐 아기가 필요해서 신생아실로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루틴으로 분리하지는 않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아과 신생아실 개념이 없어요. 다 1인실에서 엄마하고 첫 생애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엄마 필요하면 엄마 회음부 열린 부분 이제 수처 꼬매주기도 하고 필요한 태반도 나오고 그걸 조산사들하고 한 방에서 다 하거든요. 이걸 아빠가 같이 보고 있고 엄마가 배 위에 올려져 있고 탯줄도 지연결찰 좀 늦게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근거 중심에 의해서 나와 있는 상과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조산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유럽적이나 일본 쪽이나 이런 데들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엄마를 안전한 상태로 그 상황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첫 모유 수유를 첫 전물림 이게 어태치먼트의 정의 중에 모유 수유 교과서에는 어태치먼트가 모유 수유를 하는 전물림을 뜻해요.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기를 분리하지 않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 방에서 디폴트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얘기를 거죠.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출산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뱃속 위 뱃속이래 배 위에 있는 것이 그 상태로 모든 걸 두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자연 출산을 했을 경우를 말씀한다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분리
대부분 우리 이게 의료 시스템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이게 좀 약간 재고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그 큰 병원이나 이 병원의 시스템 여건이 신생아는 소아과 우리나라의 보건학적 틀도 신생아가 나오면 주치의가 소아과 의사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를 보내야 거기 등록이 되고 소아과 주치의가 되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이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스피탈을 델리버리라고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병원뿐만 아니라 하스피탈 델리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장소로 아기와 엄마 아빠가 분리돼서 이동을 하는 게 저희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출산해서 자 그래도 필요 뭐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엄마한테 좀 안기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침대라고 해야죠. 아기용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는 얘는 소아과 계통으로 가고 엄마는 상과 계통으로 와서 이제 분리돼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맞아요.
프로토콜이죠.
그게 우리의 출산 문화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분리가 없이 지금 일단에
캥거루 케어를 하자는 거죠.
그 계속 엄마의 배 위에 애를 앉혀놓고 그 왜 이루어지는 뭐 아이 진찰 문제나 안 그러면 이제 엄마의 약간 뭐 회음부 뭐 절개를 했다면
같이 하는 거
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아이와 같이 한 방에서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게 지금 완전 좀 차이가 있는
이게 유럽형이고 어떻게 보면 일부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완전히 의료가 발달해서 아기를 신생아실로 거의 다 분리하는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시설적 분만이 되어 있는 선진국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연주의 출산을 시작한 것도 각종 나라에서 다양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방법대로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건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제가 산과학에서 배운 방식으로는 그분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신생아실을 갈 수도 있고 없는데 저는 근데 한 가지만 택한 거죠. 신생아실을 그러면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후성을 하자. 그리고 결국은 제가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신생아에 대한 공부를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신생아실에 큰 병원에 가도 널서리라고 그래서 두고 관찰하고 간호사 중심으로 보는 유닛이 있고
그렇죠.
의사가 전문적으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보는 유닛이 따로 있고 중환자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아기까지 분리를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애들인지 아닌지를 단계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관찰하다가 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로즈 업저베이션하고 그 bedside 케어가 가장 중요한 활력증을 추구하고 애기 체온을 관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엄마 배 위와 가족 품 안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특별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자기한테 익숙한 곳에 머물게 만드는
가능하다면.
것이 지금 이제 여기 자연출산이고
네,
자연주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약간 그 프로토콜은 이제 그 아기와 엄마를 분리해서 그렇게 케어하는 것이 그런 부분의 차이.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창한이 부릅니다. 예쁜 맘, 예쁜 꿈.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 원장님과 함께 자연주의 출산을 통한 안정 애착 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태까지 이제 출산의 과정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봐도 아이가 이제 제일 익숙한 곳, 그러니까 어쩌면 그 캥거루 케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침대 자체가 애한테 익숙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애를 잘 본다는 개념은 있긴 하겠지만 엄마의 뱃속 배 위에 있는 것이 그나마 제일 자기가 계속 있었던 열 달 동안 있었던 그 제일 익숙한 공간에 있는 거긴 하는데 제가 봐도 그냥 봐도 애착이 생길 것 같아요.
네.
편안함이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안정적 애착 형성을 할 때 뭐 그 부분이 뭐가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런 출산을 추구하는 나라들 유럽에 있는 소위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네.
중에 조산사가 이 안정적 애착을 집 가까운 병원에서 출산을 가정 출산을 하는 나라들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스위스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 시스템을 병원으로 가야 되는 병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액타 이제 페디아트리카라고 스웨덴 기반의 국제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출생 후 첫 1시간 동안의 피부 대 피부 접촉 근본적인 의미와 임상 실천.
오,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몸으로 계속 대고 있어야 된다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근거 중심의 자료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자연주의 출산이 대부분이니까. 물론 병원에 가는 분도 있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맡기지만 자연주의 출산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모아보면 기본적으로 애착의 가장 특징적인 문제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생기는 뭐 애착 결여 뭐 애착이 너는 부족해, 뭐 이런 안정적 애착이야,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불안적 애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생아에서 애착은 스킨 투 스킨 컨택이라는 거죠. 이거를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생아가 타고난 초기 능력을 보장하고 엄마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기의 생명과 성품과 건강을 형성하는 데 너무 중요하고 이것도 엄마의 건강 회복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WHO가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
정서적, 사회적,
그렇죠.
심리적, 심지어는 영적 건강까지 WHO는 전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건강만 보질 않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이 마터널 헬스를 WHO가 유니세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건데 신생아가 살아야 엄마가 건강해야 또 낳고 또 낳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의식으로 그렇게 강조하듯이 이게 피부 스킨 투 스킨을 계속 이어가는 게 그러면 아기한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냐. 첫 번째, 영아의 장내 미생물 형성에 군락에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영아의 장내 미생물은 요즘에 그 갭스라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복잡한 게 우리 몸의 건강에 화두가 되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아.
그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질내 미생물의 역할도 유산 감균도 되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이 생태계를 균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는 건데 태어나서 분리를 많이 한 아기, 늦게 한 아기, 그다음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분리를 하지 않고 스킨 투 스킨을 계속 할 수 있으면 한 아기가 체온 조절에도 성공을 더하고 스트레스에도 더 적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1년 후에 자기 통제 능력이나 어떤 사회성의 대처 2, 3년 후에 사회에 관계를 맺는 대처 능력이나 그리고 30년 후까지도 유출을 했는데 교육과 소득이 높고 범죄율이 낮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출산을 해왔으니까 30년의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애착, 어태치먼트와 결합.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논문에서의 정의가 이렇게 내리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기와 부모의 애착. 그다음에 부모와 아기의 애착. 부모 입장에서도 보는 거예요. 애착이. 그다음에 아빠와 아기의 상호작용.
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와 엄마의 부모 애착은 이게 지금 보울비라고 하는 그 애착이 행동체계로 나타난다.
네.
추상의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애착은 신호, 속삭임, 미소, 울음, 눈맞춤, 어머님과 피부 접촉, 엄마의 어떤 심장 박동, 엄마의 목소리. 여기에서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 신뢰라고 하는 묘사된 안정적 애착을 발달 과제로 하나로 정의를 내렸어요. 심리학자인데. 영아가 안정적 애착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 3세 분리 불안이 일어나지 않고 분리가 이루어지고 사회관계 형성이 된다. 그래서 첫 생후 6개월은 영아가 양육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안아달라고 행동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우는 행동들에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부모 자체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모가 긍정적으로 잘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면 아기의 애착 발달과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엄마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기 애착에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 적응 능력, 해결 능력이 좋고 3세 아기에는 사회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3세는 이미 유아원 갈 때니까 그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이렇게 뭐 요새 7세 고시 지금 넘어서서
네.
4세 고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때서부터 아이의 뭐 성장에 아니면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이의 그 미래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유치원 뭐 그 전 단계에서부터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아이의 배움의 과정에서는 이제 그것이 맞긴 하겠지만 아이가 안정적 성장이라고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영시 고시인데요.
그렇죠.
영시서부터 엄마가 어떻게 해냐 따라서 아이가 벌써 안정적으로 성장하느냐 안 그러면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느냐
거의 너무 저 시험으로 얘기하면 제가 저희 같이 시험 많이 본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 두 번째가 그 부모와 아기 애착에서 부모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네네.
아기한테 그런 게 뭐 어른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른의 심리 발달과 아이의 어른의 관계 왜 중요하냐면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 중에 아기와의 애착 형성은 어떤 언어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는 직접 소통하지만 아빠하고도 엄마와의 교감 가운데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아주 밀접한 스킨 투 스킨.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시기가. 왜냐하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두렵고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지만 그 걱정을 함께 나누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간에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주 순수한 움직임과 접하는 욕구, 움직이려는 욕구의 수준을 하나하나 미세한 그 동작부터 부모가 대처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하고 아기를 분리하면 부모한테 아기를 적응할 시간, 각각의 기질이 다른 아기를 적응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를 낳다에만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서로의 케어를 위해서 분리를 시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케어를 위해서 분리를 시키고 이제
그렇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근데 그게 도리요.
어른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냥 뱃속에 있는 존재가 그래 나왔어가 목적이라 그때에서 그때도 계속 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들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이게 단순하게 산부인과의 낳고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뭐 보통 산부인과 입원해 그 뭐지 애 출산하고 나면 보통 2, 3일이면 퇴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프로토콜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조리원 가서
조리원을 갑니다. 조리원
그렇죠. 가정에서 가든가.
조리원을 대부분 요새 조리원 많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조리원을 가면 이때 거기서는 이제 조리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어느 조리원은 이제 아이하고 엄마를 또 분리시켜서 얘기도 하고 또 한 발짝 나가서는 여자의 최고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해서
뭐 그거는 이제 일부 조리원들을 기대하는 엄마들이 네네네,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도 조금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네요.
본질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다는 지금 아까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다는 거에만 포인트가 있지 이 아이와 엄마의
뭘 해야 되는지
관계에 대해 부분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사회적으로 가장 본질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것이 조리원에 가든 집에 가든 누가 하든 애착은 반드시 누군가하고는 하게 돼 있어요, 아기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가 할 때 가장 좋은 이유는 부모한테도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출산할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됩니다. 그럼 엄마가 쉴 때 누가 돌보느냐? 아빠가 돌봐야죠. 아빠가 힘들면 누가 돌보냐? 대부분 엄마가 또 돌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잠깐 유효한 쉼을 줘야 되는데 그 물론 계속 쉴 수는 없어요. 엄마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모유 수유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계속 젖을 물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진통하고 아기를 낳고 밑도 아프고 몸도 다 아픈데 그 온몸이 쑤시는 그 가운데 특히 첫 출산이 그렇잖아요.
네.
둘째부터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첫 출산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게 그런 건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이걸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같이 함께를 하는데 아빠를 분리하는 출산 문화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성취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빠도. 자기는 진통을 하고 자기가 나는 그런 성취감, 출산에 의한 그런 폭발적인 성취감 못 느낀다 하더라도 아기를 자기가 엄마 대신 도울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디폴트의 제일 양육자는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 애착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 이 개념은 사실 되게 포용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양육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할머니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제일 양육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엄마가 제일 쉬운 거예요. 모유수유했을 때. 그러나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중기 때부터 애착 형성을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공부해야죠. 그냥 출산은 여성의 거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아빠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처럼 부모님들이 아기를 다 돌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가 또는 아빠가 아니래도 우리가 또 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 엄마를 싱글맘도 있고 엄마가 또 아기를 출산할 때 돕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람이 둘이서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이 양육을 할 때 초기부터 느꼈던 이런 간단한 행동에서부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이게 그대로 아기한테도 전달되고 그러니까 서로 성취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이 애착이 형성화 되는 기본이죠.
국민에게서 함께 한다는 것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동참함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참 이게 알면서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좀 편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지금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4세고시까지 얘기 나올 판이면 결국은 그런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벌써부터 그런 관계를 그 태어날 때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신부님 그 꼭 사람들이 아기 낳고 편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런다는 생각보다는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전문가인 의사한테 병원에 보내야지. 왜 니네들이 이 아기를 그렇죠. 끼안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아기를 가장 잘 알고 아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양육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공부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출산의 지혜거든요. 양육의 지혜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건데 신부님 이게 여성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남성이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 스위스에서 한 논문 중에 여성은 예를 들어 자기가 모유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 옥시토신과 네. 프로락틴이 이제 모유를 다 나오게 하는데 그게 빨기를 해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빨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하고 해서 젖을 떼는 방법이 안 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빨리면 젖이 나오죠.
네.
근데 이런 일도 있어요. 옆집에 있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옆집 엄마가 출산하잖아요. 그럼 젖이 흘러요.
아, 그걸 보기만
보는 해도. 것만으로도. 근데 남성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그걸 지켜보는 남성과 아빠들은 똑같이 프로락틴이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니 같이 함께 할 때 보기만 한 것은 좀 아니고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 출산 현장에서 진통을 같이 하고 같이 이걸 땀을 흘리고 엄마를 돕고 그 출산 현장이 뭔지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없잖아요. 지치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진통 효과 가지고는. 이런 통증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기운을 나게 하고 그것이 아기를 돌보는 어떤 그래서 이 사랑의 과학화라는 책을 쓴 미셸 로당은 이 모든 출산이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어떤 호르몬의 과학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르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 이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엄마가 우는 아기를 멈추지 못하고 돌볼 수밖에 없는지 인류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이게 생명에 관계된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 몸은 다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어느 타임에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그런 약간 나에 대한 두려움을 전문가한테 떠넘기는 모습들 안 그러면 이제 때에 따른 나 잘 모른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망설이게 하는데 우리 안에는 다 그냥 내 몸이 끓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못 갖다 보니까 원래 여자가 뭐 여자만 하면 되고 나까지 뭐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제가 되게 기쁨을 남자도 느끼는데 불구하고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많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애착이 엄마하고 아이에만의 애착이 아니라 그 안에 아빠도 함께 했을 때 그 아빠가 또 가지는 또 다른 애착의 그 느낌들이 가야 되는데 네. 이래서 이제 나는 돈을 벌어 가야 된다. 뭐 생계를 책임진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이유는 되는데.
근데 그게 남자들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엄마들한테도 여성들한테도 그렇죠. 이게 굉장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거리가 돼버리면.
사회가 이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사회가 인정하고 그렇죠. 엄마의 사회 복귀나 엄마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육아까지는 아니 뭐 다 직장에서 육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엄마가 육아를 잘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가장 단순한 가장 시작은요 출산할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 기간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을 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당연한 거죠.
것이 필요한 거. 근데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사실 참
거고.
이게 참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바꾸는 거는 이제 그 가정에서의 그
출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제왕절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제왕절개 하고 나서도 빨리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다시 만나가지고 조리원에 가도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엄마와 아기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돕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이 본질적인 애착이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회 2주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엄마가 직장으로 빨리 복귀해야 될 때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지금 젖은 철철 나와. 아니면 모유수유도 지금 안 되는 엄마가 있으니까 아예 안 도니까 금방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궁극적인 자연주의 출산의 목적은 모유수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유수유가 정말 힘들지만 가장 쉽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가장 쉽게 까지라고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엄마들이 지금 관심은 없지만 일부 관심이 있고 정말 중요한 엄마들의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그 모유수유 얘기하면서 언제나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저장고 그러니까 표현 이게 굳이 데우지 않아도 하는데 지금 사실 요새 모유수유가 어떻습니까? 그 추세가.
참 이게 이것도 외국에서 나온 2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네.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모유수유가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성의 노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기의
그렇죠.
신생아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복지의 차원에서 WHO가 제시하는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생기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토피, 자폐, ADHD
네.
이런 진단율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만 이런 아이들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이런 이혼율이 높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그 사회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50개 1개국의 소위 우리가 경제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유수유를 조사를 한 논문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논문에서 지금 실제로 모유수율이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을 차지하고 있냐면 생후에 1시간 이내에 아기를 이 젖을 물리는 걸 시작한 빈도는 32%밖에 안 돼요.
보통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다른 나라
우리가
다른 나라 좀
다른 나라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하위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인과관계는 아닌데 상관적으로 제왕절개율이 2020 년도에 우리가 63% 넘었거든요. 63.9%.
네.
그럼 제왕절개를 하면 엄마가 마취가 돼 있고 지금 수술하는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면 그래도 병원에 자연분만하면 아기를 잠깐 앉혀서 모유수유 다 하게 해줘요.
아 그렇군요.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마취를 하니까 그 엄마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했으면 당연히 못한다고 해서 생후 1시간 이내에 출산 후 1시간 이내에 엄마 스킨투스킨 젖물림을 한 사람은 32%에 불과하다고 통계를 낸 것 같아요.
왜 못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한 것은 그래도 90%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병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모유수유를 해서 한번 엄마 스킨투스킨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인프라가 우리가 열악해서 출산하는 걸 끝내면 엄마가 모유수유하는데 전념을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러겠지만 4개월 동안 완모라는 거는 영어로 exclusive breastfeeding이라고 해서 다른 대체 식품이 아닌 모유로만 아기를 성장시키는 걸 완모라고 하는데 4개월 완모가 26%밖에 안 돼요.
보통은 완모는 보통 4개월 정도 봅니까? 아니면?
아니요. WHO는 6개월을 완모로 봅니다.
6개월을 보고.
그러면 4개월 동안 26%를 했어요. 우리나라 6개월 되면 그래도 한 30%는 될 것 같죠. 신부님. 2%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이 조사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발표된 51개국, 경제적으로 탑 51개국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모유수율은 그러니까 이게 모유수율은 그냥 젖을 물리기만 해도 모유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모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26%.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엄마는 집에 와서 젖 물리고 하지만 주식은 분유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여긴 라디오라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율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왕절개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모유수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 출산을 했느냐, 제왕절개를 했느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가장 쉽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모유수유를 우리가 잘 못하게 해주는 게 그게 엄마들 책임이냐는 거죠. 이 사회가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이 모유수유를 우리가 너무 발달을 한 나머지 유니세프에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얼마 전에 그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점수 주고 하는 거를 접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한쪽의 틀로 정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출산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양육의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그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자산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본 지출을 당초 예측보다 늘릴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달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달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 추진, 주요 국가의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Boy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처음 대중 앞에 서며 앞으로의 교황직 방향을 암시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출신 로버트 프레보스터 추기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한 데 열린 콘클라베에서 새 교황으로 선출됐고 미국과 페루 이중 국적자입니다. 페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한 그는 첫 미국 출신 교황이라는 점 외에도 남미와의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교황 이름입니다. 그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는 19세기 말 노동자 권리와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 교황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카톨릭의 사회 교리에 대한 그의 관심을 상징하며 교회가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수의 소속 토마스 리스 신부는 이름 선택만으로도 그의 사회적 관심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용한 언어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탈리어와 짧은 스페인어 인사를 통해 세계 신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는 교황청 전통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봉사했던 페루 지역 사회를 향한 애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첫 발언은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이었으며 전 세계 분쟁을 염두에 둔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평화는 무장하지 않은 평화이며 무장을 풀게 하는 평화라고 말하며 겸손하고 끈기 있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복장 선택입니다. 프란치소 교황은 즉위 당시 화려함을 배제한 간소한 복장을 택했지만 레오 14세는 전통적인 붉은 망토를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통과 품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프란치스코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연설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악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축복을 인용해 전임자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레오 14세는 사회정의, 평화, 전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황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자산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본 지출을 당초 예측보다 늘릴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비즈니스 뉴질랜드 연설에서 보건, 교육, 국방, 교통 부분에 주로 배분될 총 68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감분을 반영한 순자본 허용 한도는 기존 36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반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운영 예산은 절반으로 줄여 13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락슨 총리는 운영 예산 삭감이 재정 책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지출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흑자 복귀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보건, 교육, 국방, 법질서, 교통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올해 예산에는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인베스트 엔젯 기관에도 자금이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도 강조하며 이번 예산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인당 우주 분야에 약 11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00달러, 영국의 20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6년 만에 발표된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7개국 중 5개국이 정부 지원 측면에 앞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6개의 우주 발사장을 개발 중인 반면 뉴질랜드는 마이아의 하나의 발사장만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크라이처치 인근 추가 발사장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한국도 뉴질랜드보다 더 높은 1인당 지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는 정부 지출을 1달러 11센트로 잘못 표기했으나 실제 수치는 11달러 6센트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우주 및 첨단 항공산업의 연간 매출은 최근 5년간 50% 증가해 약 25억 뉴질랜드 달러에 도달했으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보조금 확대나 세금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을 더 원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우주산업이 상업 중심이며 대부분 자국 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국가 관리하에 학대 피해자 배상 지도에 대한 발표를 곧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발표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단일 배상 제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해왔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1950년 이후 국가 및 종교기관 보호하에 있던 최소 20만 명의 학대를 더 많은 이들이 방임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배상 제도 수립을 위한 95개 공고안을 포함해 총 138개 공고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노동당 정부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2023년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작년 11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3,200만 달러를 기존 제도 강화에 지원하고 새로운 배상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며 교회 측 평균 배상금은 약 3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기존 제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평균 배상금이 만에서 2만 달러 수준으로 해외 평균 호주 8만 4천, 캐나다 10만 4천, 아일랜드 9만 8천, 뉴질랜드 달러와 비교해 현저히 낮습니다. 일부 사례 예를 들어 레이크 앨리스 병원 피해자는 15만 달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의 버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거나 다른 대체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평균 버터 가격은 7달러 33센트로 지난해 12월에 6달러 66센트보다 약 10% 상승했습니다. 울워스 슈퍼마켓에서는 자사 브랜드 버터가 이번 주 8달러 49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낙농 제품 경매 버터 가격은 12월에 톤당 6,631달러에서 최근 7,99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울워스 측은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었고 고객들도 구매 빈도를 줄이거나 다른 스프레드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의 게레스 키어너는 글로벌 낙농 제품 경매 가격 변화가 소매가에 약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분석하며 현재 버터 가격은 1월까지의 국제시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 뉴질랜드 달러 환율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최대 1달러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SB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도 유럽 내 공급 제약과 미국의 관세가 국제 유통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뉴질랜드산 버터에 대한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요인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중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해 뉴질랜드 중앙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아직 부진하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일부 완화 요인은 있지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올해 중반에 다시 3%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조절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엔젯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크 존슨은 모기지 보유자들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총 22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존슨은 최근 발간한 에코폴스에서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의 대부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재조정함에 따라 6개월 후에는 평균 지불 금리가 약 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존슨은 언급했습니다. 비엔젯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중앙은행 공식 기준금리가 3차례 더 0.25% 인하돼 8월까지 최저치인 2.7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단기 모기지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6개월 및 1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4.7에서 5.0% 범위로 하락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년 이상 장기의 경우 하락폭이 적으며 이러한 금리 하락 추세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존슨은 말했습니다. 모기지 전략의 올바른 선택은 궁극적으로 개별 대출자의 재정적 필요와 확실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위의 모든 것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견해와 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부적절한 설치를 인정하며 약 5만 달러 상당의 과속 벌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큐무 지역의 16번 국도에서 속도 제한이 시속 80km에서 50km로 줄어드는 지점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규정상 속도 제한이 변경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 200m 떨어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불과 178m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발부된 약 650건의 벌금 통지서가 현재 재검토되고 있으며 해당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도로안전 전문가 클라이브 매슈 윌슨 씨는 이번 사건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스스로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웨어하우스의 3분기에 할인을 제공하면서 매출이 개선돼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최고 경영자인 존 존이는 2월 매출 강세를 보였고 3월과 4월은 약세를 보였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소매 부분의 지속적인 할인과 계절 상품을 정리하기 위한 가격 인하가 더해져 더 웨어하우스 그룹의 매출 총이익과 마진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진전은 향상된 제품과 가치로 고객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팀의 헌신적인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며 새로운 트렌드의 가정용품과 의류 제품군 더 나은 가치의 일상 필수품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희는 가을이 따뜻해지면서 겨울 상품 판매가 더디게 시작됐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계획된 4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웨어하우스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면서 2025년에도 소비자 수요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허가된 신규주택 평균 예상 건축비는 작년 2분기 이후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interest.co.nz 통계청 건축허가 수치를 최근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신규주택의 평균 예상 건축비는 2024년 2분기 466,084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분기마다 조금씩 하락해 올해 1분기에는 446,31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9개월 동안 4.2%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반드시 자재 및 인건비 등의 건축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건축업자와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약간 더 저렴한 설계와 사양을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건축비가 하락한 곳은 은퇴자 마을 단위였습니다. 평균 예상 건축비는 2024년 2분기에 551,909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1분기에 28.2%가 감소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대한 보복 조치를 내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8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내달 24에서 25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증기 안보에 대한 합의나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 보복 방위 투자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보류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호응해 미국 철강 관세 대응 차원에서 시행하려던 보복 관세 계획을 7월 14일까지 90일간 보류하고 각급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EU 집행위의 정면 무역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전날에도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무역 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상을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협상 불발 시 추진할 추가 보복 조치 구상을 8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 사이에선 나토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중심 축을 전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의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굳이 거스르지 말자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미 보복 조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무기 조달과 관련해 미국 대 유럽 구도를 부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만한 언행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나토 동맹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은 했겠지만 유럽이 자력 방어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참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한 EU 고위 당국자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됐는데 트럼프를 그곳에 데려와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참사 없이 빠져나가도록 하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우린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믿을 만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위협하자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던 일이 재현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르크 루터 현 나토 사무총장은 당시 네덜란드 총리로서 정상회의의 혼란을 직접 겪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결국 돈, 방위비이다라며 그는 다른 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이슈들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축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확산되자 캄보디아 등 주변국이 태국산 축산물 수입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8일 중국 신화통신과 태국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산 가축과 관련 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아직 캄보디아에서 탄저병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태국산 가축과 축산 제품 수입을 일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도 지난 5일차로 태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접한 태국 북동부 묵다한주에서 지난달 말 인수 공통 감염병인 탄저병이 발병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탄저병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전염병 질환으로 치명률이 5에서 20%에 달합니다. 소와 양, 염소 등 반추동물이 탄저균에 감염되고 이 동물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전염이 됩니다. 태국에서는 또 다른 가축 매개 질병인 돼지, 연쇄상구균 중 감염증 환자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 관세정책 추진, 주요 국가의 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요인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결과가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면서 시장 변동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뉴질랜드 Herald,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0원 0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6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6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강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잦아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뮤직 인 더 시티 센트리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2시에서 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퀸 스트리트 웰즈리 스트리트 웨스트 엘리어 스트리트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지역 싱어송라이터들과 시내 뉴질랜드 밴드들의 공연으로 활기찬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6시 볼켄 랜에서 조 캡테인 및 밴드. 5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더 스트레인 아케이드 퀸 스트리트 입구 마뉴레라. 5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마르백 34 퀸 스트리트 DJ 타이리.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더 스트레인 아케이드 퀸 스트리트 입구 메마 마리 와이다. 5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퀸 스트리트 95번지 기타 갤러에서 엔제 뷰티크 뮤직 메이커 살롱이 공연합니다. 무료 전주곡 연주 공연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25주년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입니다. 전문 피아니스트 리 마르텔리 우드가 크리스토퍼 노튼의 록, 라틴 전주곡을 소개합니다. 콘서트는 약 75분 동안 진행되며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7시 30분 오후 9시 티 투히 13 리뷰 로드 파쿠렌가에서 있으며 주차는 더 프라자 파쿠렌가 뒤편에 가능합니다. 프리 임플로먼트 서포트 취업 상담사와 취업 또는 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3일, 27일, 6월 10일 화요일 그린필드 라이브러리 90 벤츄리 에베뉴 그린필드에서 있습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안내입니다. 청소년 북 클럽에서 오셔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책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KCR 게시판입니다.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기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